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을 우리는 종교 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9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당시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던 로마 카톨릭과 당시 교황 레오 10세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통해서 비판했던 루터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대학교의 정문에 붙였던 95개 조항들을 제가 지난주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원래 이 95개 조항 처음 붙였던 그 원본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독일 전역에 회람되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마침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 덕분에 전 독일과 유럽으로 배포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95개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는 일생에 거쳐 회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항, 이 말씀의 뜻은 신부가 집행하는 죄의 자복과 죄의 사면에 관한 속죄 성례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시에 신부가 죄를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유무죄를 판결하고 그리고 속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성경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21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전도하기를 교황의 면죄부가 사람을 그 받을 모든 형벌에서 석방 구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틀린 것이다. 27조입니다. 저들이 면죄부를 파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전도하기를 돈이 헌금궤에 딸랑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서 나온다 한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로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던 곳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연옥의 돈이 헌금궤에 돈이 딸랑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서 나온다. 이렇게 전도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선풍적 인기를 끌던 대중설교가 테체리라고 하는 신부가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28항입니다. 돈이 그렇게 쩔렁하고 떨어질 때 이득과 탐욕이 늘어날 것이다. 86항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교황은 부자 중 거부인데 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성당을 짓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거두어서 지으려고 하나요? 95항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보장된 위안에 의해서 보다는 많은 역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게 되리라 확신하여야 한다. 루터의 95개 이 조항은 단지 면죄부 반대를 하는 반대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확립하고 시행하였던 회개의 의미 그리고 죄사함의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재고찰을 요구하는 신학적 요청이요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면죄부 반대만을 외쳤다면 그것은 루터 한 개인의 반란으로 끝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쳤던 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전 신학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와 성도의 지지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반박문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어떤 교회가 돈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보장하는 면죄부를 판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비이성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 중에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죄부 판매가 횡행했던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노출되어 왔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졌던 신앙적인 확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한 신학적 근거들 속에서 면죄부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신앙적인 확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 온 결과가 면죄부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97년 전 당시 있었던 그 면죄부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회개의 신학과 죄사함의 신학을 우리가 간단히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고백했을 때 공동체가 이를 듣고 분별하여서 죄의 용서를 공동체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권징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수차례 죄인이 불순종할 경우에 교회는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었고 적법한 회개의 절차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였고 권징과 치리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죄사함의 권세를 사제나 주교의 권한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의 죄의 고백도 은밀한 공간에서의 사제 앞에서의 고해성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제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의 유죄 무죄가 여부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용서와 사제의 은총도 사제나 주교가 행세하는 그들이 신적인 권세를 행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한 권징과 치리도 사제나 주교의 권한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초대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권징과 치리를 가톨릭 교회는 죄의 목록을 정하고 벌의 목록을 구체화하면서 정교화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회개함에 있어서 선행의 보석을 행했는데 이 선행의 보석이라고 하는 뜻은 보석이라고 하는 말은 보속이라고 하는 말은 돌보자에 속죄할 속이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선행으로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든지 배상을 할 수 없으면 다른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죄 용서 받았음을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신학이 발전해서 보속의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면서 행하게 되는 보속은 가톨릭 교회나 사제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속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속으로 기도를 시킵니다. 아니면 금식과 구제를 하게 합니다. 때로는 미사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시편을 낭독하게 하기도 하며 철야를 또한 이 보석의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말에는 성지를 순례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 등이 이 보석에 추가되면서 나중에 교회가 혹은 사제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보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석의 특이한 형태로 등장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면죄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죄인들의 보석을 돈으로 받고 죄의 벌을 면해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원된 것이 신학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의 정당성을 위해서 공로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보고가 있습니다.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가리킵니다. 이 하늘보고에는 순교자나 성인들이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쌓아놓은 잉여 공로가 쌓여 있습니다. 이 보고를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진 것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고 그러니까 고백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사도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베드로로 대표하는 사도권과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고에 순교자들과 성인들이 쌓아놓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은덕을 쌓아놓은 그 은덕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는 그 보고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증서를 그 교인에게 줌으로써 부족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성인들의 은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는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는 하늘 보고에 쌓여있는 성인과 순교자들의 은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교회의 권세를 사용해서 성인들의 잉여 은덕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증서를 주는 겁니다. 성인들의 은덕을 나누는 이 보증 증서를 통해서 선행과 은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속보이는 일이다 보니까 신학을 동원하여 뒷길로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면죄부 판매는 루터가 생존했던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일탈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의 문제였고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쓴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당시 로마 카톨릭의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는 면죄부의 본질을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죄부의 본질은 첫 번째, 교회와 죄인 간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거래였다.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할 돈이 필요했고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 방위의 수단이 필요했는데 죄를 해결해주는 정당한 수단으로 교회와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편안하고 부담 없이 성도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고 대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을 얻게 된 거죠. 면죄부의 본질 두 번째, 면죄부란 거짓 확신의 제공과 관련이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안에 들어오는 확실한 증서를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증서를 통해서 신앙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는 거죠. 세 번째, 면죄부의 본질은 하나님, 성서, 교회의 권위로 정당화되었다는 거죠. 이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한데 가톨릭 교회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 교회라고 하는 권위에서부터 면죄부 판매의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면죄부의 본질 네 번째는 면죄부는 참된 회개를 막았다. 면죄부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는 관심이 없게 만들고 용서받았음을 약속하는 증서를 통해서 정말 인간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책에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중세시대 루터의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그 상황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죄인의 은밀한 거래였다. 거짓 확신을 제공했다. 성경과 하나님 신학을 정당하기 위한 자신의 신학을 정당하기 위한 권위로 사용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막았다. 그런데 놀라운 주장이 그 책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면죄부의 본질을 네 가지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죄인의 은밀한 거래였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종교적 필요를 충족해 시켜주는 대신 그들에게 아무 부담 없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 출석과 그리고 여러 명목의 헌금만을 요구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면죄부가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대신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만족감을 얻게 되고 교회 출석에 따른 재정적인 헌금의 수입의 증가를 통해서 교회는 교인과 거래하고 있다. 두 번째 본질을 거짓 확신을 제공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듭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그 일상은 실수종된 채 몇몇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구원의 공식을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 성경과 하나님을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권위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의 무리 중에 한 파인 구원파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 사이에서 존재하는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각종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기도 모임이며 절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미 우리는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모든 이전의 것들은 벗어버려야 할 율법이다. 해방감을 제공합니다. 한 번 용서받았으니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를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면죄부의 본질 네 번째가 참된 회개를 막는다. 한국교회는 구원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이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죄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계속 죄를 짓게 되면서 불편한 우리의 양심에 지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즉각적인 죄 용서, 무조건적인 죄 용서를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조차 없이 매 주일마다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라고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던 1517년 그 당시의 상황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더 악랄한 면죄부를 그것도 공짜로 발행하고 있다. 저는 이 책의 주장이 과격한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던 면죄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만큼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한국교회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비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데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데 내 삶에는 거짓말에 가득하고 사람들과 수근거리고 남 흉보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는 것 같고 봉사에도 열심인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습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다니는데 실제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로마 교회가 천국 해금을 보장해주는 그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들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마치 구원의 공식 성경의 몇몇 구절을 우리가 외우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서신은 그 신앙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설명하면서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신앙은 성경의 공식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그러한 종교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 사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15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분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공급됩니까?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를 깨끗하는 영양분이 포도나무에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에서부터 포도나무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맑은 태양 하늘 아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잔뜩 받은 가지에 붙어있는 잎마다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햇빛 에너지를 마음껏 받아서 광합성을 한 나뭇잎들은 거기에서 햇빛 에너지를 나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달합니다. 거기에서 산소를 발생하여서 전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간에는 끊임없는 교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필요한 공급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에게서 또한 하나님에게로 감사가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간청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바로 이 포도나무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일반의 사람들이 쓰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특별한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생명의 로고스, 이 생명의 로고스는 인간의 세계에 찾아와 인간과 사귐을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육화된 말씀,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전에 있어 보지 못한 메시지였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생명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로고스,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다시 줄여서 생명으로 표현하면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청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의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비 오는 날 교회를 지나 합정역 쪽으로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인터체인지 길이 만나는 지점에 차 한 대가 차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 한가운데 처박혀 있는 겁니다. 비는 내리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아, 이상하다. 저기 저런 차가 저기 인도에 박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사고가 난 차인 것 같은데 사람이 있나? 그냥 두고 갔나?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막 억수로 내리는데 창문을 내리고 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거리가 인도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차에 유리창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거기 앉아 계신데 아니 괜찮으십니까? 제가 묻자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지금 이렇게 차가 인도 한가운데로 처박혔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가 지금 억수같이 내려오는데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교회 안쪽으로 교회 쪽으로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우산을 들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출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많이 다치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제가 119를 불렀고 그 다음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5분 이내에 경찰이 오고 119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리고 차는 경찰이 그를 처리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는 제가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이 중년의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좀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까 하는 유혹을 받다가 제 전화번호 명함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 써 있는데 목사가 선한 일을 해봤자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안 드리고 그리고는 제가 교회 사무실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아 목사님들 제가 글쎄 여기 코너를 돌아오다가 차 한 대를 발견했는데 글쎄 거기에 사람이 크게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생명이 위급할 뻔한 사람을 제가 글쎄 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살해한다고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제가 안 주고 그냥 왔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갔습니다.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 오후에 글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안 주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오. 작은 자동차 사고 한 건이지만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 목격했던 그 사건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한편에 있는 거죠. 작은 사건 하나도 평범치 않은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의 메신저 그 메시아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의 온 일생 동안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내가 목격한 자여 내가 증인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신앙의 공식을 따라 외치는 구원의 확신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이러한 만남과 사귐이 있는 자는 증언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그의 말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사도 요한이 이 예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성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이미 그들이 요한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안으로 소아시아 성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이 사귐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던 그 신앙은,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그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받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 사귐의 관계로 초대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극히 사랑받고 사랑하던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했던 요한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였고 그 사귐 안으로 우리들을, 소아시아 성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된 우리는 먼저 나의 세계, 그리고 나의 왕국에서 나와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세계에서 나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그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관계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귐 안에 들어가는 자는 이전에 맺혀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부수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삶으로 자기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집사님과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남편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수십 년 동안 꼭 잡혀서 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남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남편이 편해지고 자상해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30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소리의 톤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화장의 톤도 달라집니다. 옷 매무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얼굴색을 바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라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가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남자가 노래하지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 여자가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백합화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날랜 사슴처럼 어서 오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 사귐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귀려고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사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사귐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조사한 바 그가 증언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단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들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성경에서 빛은 물리적인 천체의 빛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에게서는 어둠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죄악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강조하는 말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이하인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삶은 반드시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며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째,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오늘 당장 어둠의 삶을 청산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없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에 판매되었던 면죄부와 같은 절충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면하게 해주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안전한 장치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안전한 장치를 사람들은 여기에서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충안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절충안을 찾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든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면 오늘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지만 사람들은 절충안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죄를 지었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가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시인만 하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습니다.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서는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값싼 면제부가 여기저기 판매돼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거진 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두 손을 벌리고 종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면제부를 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8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귐의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요. 그 첫 번째가 죄의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죄의 인식은 내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이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나의 상태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이고 나의 상태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어둠이었다는 거죠. 나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시꺼먼 연탄 창고에서 아무리 깨끗이 살아봐도 어둠 속에 사는 자는 다 시커먼 먹칠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캄캄해서 모를 뿐이죠. 어둠 속에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거기 그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숫땡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둠의 자리였고 우리의 상태는 어둠 가운데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의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고백과 삶의 돌이킴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죄의 고백은 단지 개인적인 고백이지 않고 사실은 공적인 공동체에서의 공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의 장점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그 잘못은 그 공동체 안에서 돌이켰는지에 대한 검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잘못과 죄악은 그 개인 한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안에서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죄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우리가 9절을 방금 읽어드렸고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금 9절과 7절은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구절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시면 9절 끝에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에 병행되는 구절이 7절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앞에 부분 조건절인데요.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병행 구절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죄의 자백, 고백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삶의 돌이킴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을 개혁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의 인식과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입술과 삶의 고백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삶의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바로 7절 후반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면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인식, 회개, 그것을 통한 삶의 온전한 회복,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색의 공간 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 안에 자리를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체휼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의 틀 안에 주님을 모시고자 무던히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를 빛 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사귐만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천박한 거짓 확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속에서 주님이 예비해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국을 박차고 나와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